아래에서 한 소망을 주시고 정의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헤매이다 지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 구합니다. 미련하고 강박한 마음 만져주사 불쌍히 여기어 사랑의 빚진 자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삶 속에 날마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히사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성장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드리며 눈물의 헌신의 기도가 뿌리가 되어주신 초대교회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사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남은 자들의 사명으로 되새김되어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의 꿈을 품고 살아있는 말씀에 깨어서 열심으로 기도에 무릎이 게을리 되지 않게 성령님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시고 국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능력과 지혜로 국론을 성장의 길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의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천안함 사건의 젊은이들의 가족들의 아픈 상처 주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크게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 불비전 2021을 꿈꾸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성도 모두가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어 깊이 있는 성장, 위대한 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인의식으로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행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택함받고 감사와 기도가 습관이 되어 말씀의 본질이 흔들림이 없는 깊이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권, 인권, 물건이 넉넉하여 넘쳐 믿는 자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민감하여 우리들의 각 사람의 이름이 주님 손바닥에 새겨지길 기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위에 불러주신 주님,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하나님의 비밀의 성공자로 세워주신 박진성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사 영적으로 충만케 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서주옵소서. 가정과 사역 위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 흘러 주님이 큰 기쁨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 부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시어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각 가정에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공급하여 충만함으로 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 곳의 선교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험 가운데 육체의 고난이 와도 하느님 복음의 빚진 자로 십자가 대가에 참여하는 순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느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아 충성하며 땀 흘림이 마음의 평공과 축복으로 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신비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루스의 헌신적의 믿음과 사랑의 효성을 본받아 무뎌진 우리들의 신앙이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모세의 두 팔을 들러 올린 아론과 후우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목사님의 두 팔을 올리는데 동력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병성의 기적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하여 외로움에 떨며 치료의 광선을 갈망하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심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불러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셔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그대로 한번 보이시면서, 예,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는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할 겁니다. 복음이죠? 예, 조금 짧게 하고 그냥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설교 좀 마치고 축도 잠깐 기도하고 축도 끝. 기독 영상 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출연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꼭 바쁘신 분들은 가시지만 우리 정상적인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제가 그 기독 영상을 보고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같이 남으셔서 동참해 주시고 축도 이후에 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영상 상영과 관계없이 밑에서 계속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영화부실에서 기도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설교 마치고 축도 끝나고 바로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또 그 영화 상영까지 마치고 잠깐 모이시면 길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잠깐 경과 보고 드릴 거 있으니까 잠깐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긴급히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한 번 더 보내드리는 7시 반에 교회 모든 항존직 분자들 은퇴 또 원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들까지 그리고 협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까지 그리고 피택자들까지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다 참석하셔서 교회 중요한 그런 방향들에 대한 안내와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7시 반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동원 목사님 지난번 부흥의 테이프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을 통해서 구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예, 제가 11절 읽음으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려면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남편의 아내가 같이 결혼 생활 하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친지들이나 형제들 중에서 이 미망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혈통을 잇고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을 잃은 여인에 대한 하나의 미래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일종의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들이 대신 이렇게 돌보아 드리는 그러한 결혼 관습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대 사회의 사회 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절부터를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예, 자기 집 어디지요? 모압으로 친정인데 그래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뒤를 돌보아주고 대신 아내로 맞이해 줄 아들들이 없다. 또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제 내가 또 누군가 재혼을 할 그런 형편도 못된다. 나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다 이거예요.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자. 어떤 그래서 남편을 취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청산과부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아직 젊지 않느냐 고향에 가서 새 출발해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봤자 고생밖에 없다 별로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해줄 수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 나오면 배우십시오. 예. 내 딸들아. 우리가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주례할 때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상실이 아니고 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양가 가문의 부모님들이 자식 잘 키워놓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딸을 키운 사람은 저 사위한테 딸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죠? 또 아들 잘 키워놓은 가정은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아들 빼앗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겼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아들이 좋겠습니까? 며느리가 이쁘겠습니까? 사위가 이쁘겠습니까? 예? 도둑 뭐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때는 구박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덧붙여주는 게 뭐냐? 예, 며느리를 딸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사위를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럼 축복인 거예요. 플러스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이제 진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며느리, 그 며느리들 딸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걱정한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롭게 시집을 가서 아직 너희들이 젊지 않느냐? 새 출발해라. 사랑의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자, 여기 보면 13절 후반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 했다고요?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지금 현재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며느리들 탓합니까? 아닙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치셨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나오미 자신에게. 내 탓이요, 내 탓.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불순종, 자신의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 집에 남자들은 아무도 없고 시엄마하고 예? 며느리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서로 책임져간다고 물고 뜯고 그럴 겁니다. 며느리들은 시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또 며느리들 어때요? 이놈의 집구석에 잘못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서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탓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매를 자꾸 맞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매를 버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살짝 치셨을 때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내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힘든 형편이 되었구나, 이 소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러죠. 성도의 본분, 성도의 사명은 뭐냐?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유통자요, 축복의 전달 파이프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죄나 불순종이라요 하나님과의 축복적 관계가 막혀지면은 파이프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그런 모든,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배였습니다. 불순종하는 반대편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뽑아내시고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요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이야 세상이 말세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때로는요,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자기의 불순종과 자신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남편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 된 남편이 영적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죠.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홀로 남은 나오미가 깨달았던 거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알 겁니다. 엘리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그 민족, 그 공동체의 영적인 운명을 안내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타성에 젖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고 또 그 가문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애기 낳을 때가 가까웠는데 시아버지 며느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고 또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러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어떤 심적인 충격 때문에 몸을 굽으려서 해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놓고는 자기는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그 절박한 고백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해보세요. 이가봇. 예, 이시네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입니다. 예? 자, 그 가문에 영적으로 바로서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까지.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도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나단까지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만사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대로, 축복의 법칙대로 다시 말하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복복복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축복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받을 일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하게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나오미 자기 때문에 며느리까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그 징계가 자신의 가문에 임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 며느리들까지도 이렇게 고통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그렇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서럽게 아들 없어가지고 서러움을 당했잖아요. 낮춤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나에게 계속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인생을 낮추기도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 깨달음이 필요한 자, 연단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낮추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는 또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높이십니다. 다윗도 낮추셨지요?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셨습니다. 요셉도 껍죽껍죽 17살 교만하고 자기 중심의 그런 소년에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리고 높이셨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낮추시고 높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추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끊임없는 영적인 어둠의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 배워야 될 부분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높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때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잘 성숙하게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약에 내가 재수 없어서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셨다면 누가 높입니까? 예, 하나님이 낮추시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 아무리 높아지려고 줄을 잡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이런 은혜 기억하세요. 만사 형통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사 불통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신앙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야, 꼭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막힐까? 희한하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막히나? 그걸 가르쳐서 만사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사불통은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불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이고 사생아라 그러면은 신경 안 씁니다. 내 자식 아닌데 던져놓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이 뭐냐? 유기의 심판. 버려놓는 것.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딴 길로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만사불통으로 막지 않으신다. 버림받은 겁니다. 자식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은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듬으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러는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자꾸 막으시고 이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여러분, 이와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추실 때는 딴 게 없어요. 만사불통의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우리 그런 기도 있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제스처로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통찰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계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투항이요 철저한 항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뭔가 답답해서 뭔가 힘들어서 나온 분 있습니까?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투항하세요. 백기를 드세요. 그래야지만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노련한 구조 요원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요, 막 지금 힘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발버둥 칠 때 그때 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막 떠는 사람 누구든지 오면 막 잡습니다. 그 잡는 게 살아보려고 붙잡는 거기 때문에 힘이요, 천하장사도 감당 못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뛰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이제 거의 힘 빠져서 죽기를 보기 전까지 가만 두고 봅니다.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보고 완전 거의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거릴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가지고요, 싹 뒤로 돌아가지고 탁 머리끄덩이 잡고 싹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저항으로부터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래요. 딱 보고 계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죽어요.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몇 년 전에 상담 오신 분 내가 이야기를 누군가 해드렸는데 그분 3, 4년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분명히 하나 이야기할게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또 그 부분 은혜로 이렇게 회복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항복할 때까지, 백기를 넣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하는 이 철저한 중심. 자,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았는데도요, 예? 또 상황이 호전되고 좀 유혹이 오면 또 넘어간다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단 받으면 뼈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마음 약한 분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거의 뭐, 예? 완전히 죽여 놓아야 되는데 죽을까봐 진짜, 예? 진짜 빠질까봐 하나님 마음 약해가지고요, 예? 그래 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안 죽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예. 자,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힘든 상황만이 아니라 딸 같은 두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보셨나요? 예?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망치를 가지고 예? 바위덩이를 깨뜨려가지고 산산조각 난 마음. 예? 우리가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뭐 여기 깨어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예? 보이는 대로 상처를 치료하면 되지만은 마음이 상한 것,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요, 뭐 물론 정신상 신경과 의사를 만나거나 또 상담을 받으면 도움은 좀 되겠지만 그분들도 전문가들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고칠 수는 없다고. 이건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다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을 안고 나온 분입니다. 오늘 밤에 그런 분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이랍니다. 상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는요, 짐승으로 드릴 때는 전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배를 갈라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칩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을 소재의 경우에는 빻습니다. 완전히 빻아서 뭘 만듭니까? 콩가루라고 하세요? 예, 콩가루 지방, 콩가루. 콩가루에서 더 나가면 어때요? 배지밀. 완전히 배지밀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서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 깨어진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냥 마음 아픈 상태가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열망의 마음입니다. 나오미,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뭐 붙잡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딸처럼 여기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던 며느리들까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붙듭니다. 죽이면 죽이든지 살리면 살리든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딴 거 없어요.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비전과 대단한 꿈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나오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멸시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에 얻어맞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술집에 가서 울지 말고 노래방 가서 아프다고 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치 않습니다.
저도 20대 중반, 20대 후반 때 그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깨뜨리심, 낮추심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때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붙잡았어. 산기도 가서 붙잡고 그 추운 영하에도 담요 뒤집어서 이불 뒤집어서 막 밤새도록 주여 주여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치유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함에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세요. 그 눈물의 통곡,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모든 눈물의 통곡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부짖었잖아요. 그 울부짖음이 결국은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환경을 바꾸셨어요. 나오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이제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자기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사랑의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나가서 이별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롯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 이것은 창세기 2장 1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지는 상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지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함께 쫓아가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머니 따라가는 곳에 내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깨어진 인생, 상한 마음,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고요?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죠. 지금 암시만 있지만 바로 루시 어머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붙잡는 그 결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단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나오미 가정에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룻기서 결론 부분을 보세요. 지금은 눈물로,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출발하고 있는 나오미, 그러나 나중에는 룻을 통해 얻은 아이, 아들을 키우면서 나오미가 만년에 얼마나 기뻐하며 미소지으며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룻기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심히 뚝대지 말라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요, 항복하시고 하나님 하고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남편, 남자분들 계십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니에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근데 괜히 엉뚱한 데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가장, 그 남성, 그 여성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민족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